오늘 에스겔서 맥잡기 네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2장에서부터 이제 14장을 하는데 제목을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거짓말 아니면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이제 책임이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끝나고 나서 예레미야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가서 보면은 한 국가가 패망하는 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 가는 안타까운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약 20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에 와서 유다 왕국을 패망시킨 게 아닙니다. BC 606년에 한 번 오고 한 10년쯤 지나서 다시 한번 오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최종적으로 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며 세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두 놓쳤어요. 왜 놓쳤는가가 이 두 책 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그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거짓 대언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진리를 전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전달하는 그 일, 그 일이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면서 몇백 년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국가가 붕괴가 되는 이런 일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대언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패망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거짓말을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거의 대다수가 다 그 말을 믿었고 또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미 포로가 돼서 바빌론 땅에 이제 가 있는데 바빌론 땅에 가 있는 유다 백성 그 포로들도 동일한 거짓말을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대언자들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두 명의 대언자는 유다 땅에는 예레미야 하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생활관 그 포로들의 그 땅에서는 에스겔 대언자밖에 없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액션으로 설교하는 거 그 다음에 액션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로다가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거짓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와 같은 그 거짓 환상, 그 거짓 환상이 곧 깨지고 결국은 유다가 패망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12장, 13장, 14장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4장에는 국가가 멸망하기 전에 그 국가의 백성들이 잘못한 모든 것들, 이것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12장에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거짓 확신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장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반역한 집의 한가운데 거하는 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에스겔을 대언자로 삼으실 때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8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이런 데 나오는 집은 가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집 자체가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손자에 이르기까지 반역하는 그런 자식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왜 듣지 않느냐? 가서 보니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데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귀가 멀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이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그 열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거짓인지 참인지 또 저 대언자가 저 목사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우리가 대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직통 계시를 전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언서에 가서 보시면 핵심 주제가 뭐냐. 백성이 불순종하는데 그 이유는 눈이 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그렇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6장 9절에서 10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이 거짓 미혹의 영을 보내면 거짓말을 진짜로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근데 그게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가르치고 뭐 저 같은 사람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는 그 파워나 기적을 보여주시며 하시는 그런 일이 그런데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도 반복이 돼 있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서 자기 집으로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를 불러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안 듣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8절에도 이사야서 6장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돼서 인용이 돼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그런 심정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에스겔서 또 특히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행동 설교를 하게 하세요. 무언가 액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을 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저긴 뭔가 하고 이상하니까 와서 본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액션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액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두 번 나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이제 16절에는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빌론 멸망, 바빌론의 이 침략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3절에 사람의 아들아 너는 떠나가기 위하여 물건을 준비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낮에 떠나가라.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처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가면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혹시 깊이 생각하리라. 집을 놔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너는 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물건을 내놓되 떠나가기 위한 물건같이 그러니까 집을 버려두고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포로 생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놓고 또 저물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아가되 포로가 되어 나아가는 자들처럼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물건 가지고 나가서 어디에다 갖다 숨겨뒀다가 밤에는 포로가 돼서 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나가되 어두울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나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얼굴을 가림으로써 땅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판문점으로 두 사람을 내쫓았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온 그 두 사람. 그렇죠? 어떻게 하고 내쫓았어요? 눈을 가리고, 이게 포로가 될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눈을 가리고, 그리고 이번에 내쫓는 극도의 악행을 정부가 이제 저질렀거든요. 여기도 지금 포로 생활을 하러 갈 때 눈을 가려가고 땅을 보지 못하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집에게 표적이 되게 했다. 자, 그래서 액션을 이제 취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하여 낮에 내 물건을 내놓되 포로의 물건 같이 내놓으며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어두울 때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어깨에 매는 이와 같은 액션 설교를 이제 행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집, 그 반역하는 집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엄중한 부담. 여기 가서 보시면, 이 끌려가는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 대언의 말씀, 그 대언의 말씀을 엄중한 부담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지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엄중한 부담은 예루살렘의 통치자와 그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온 집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 이 유다의 왕이 완전히 망해서, 그래서 유다가 망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는데 맨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잖아요. 그렇죠? 그 시드기야와 그 다음에 유다 온 집에 대해서 내가 액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너에게 보인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나는 너희의 표적이다. 내가 이렇게 액션 행동을 보일 때 너희의 표적이 됐다. 내가 행한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니 그들이 떠나가서 그 다음에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통치자는 어두울 때 자기 어깨에 물건을 지고 앞으로 나가며 왕, 맨 마지막 시드기야 왕, 왕이 밤에 성벽을 통해서 쫓겨나듯이 이제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들은 성벽을 뚫고 물건을 거기를 통해 가지고 나간다. 도망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성벽을 뚫고 도망할 것을 찾지만 바빌론 이 군대들이 와서 이 모든 사람들 잡아가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미리 표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자기 얼굴을 가림으로써 자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 통치자 위에 치고 그를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 바빌론으로 데려가리라. 그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칼을 빼서 이 백성을 치는 그런 내용이 14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15절에 그 결과 이 유다 백성이 모든 나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다가 패망하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몇 년 남았어요. 근데 앞으로 유다가 이렇게 패망한다고 하는 거를 에스겔의 이 액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맨 마지막에 유다가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요걸 보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가서 보니까 유다가 이제 멸망당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의 통치, 시드기야의 통치 제9년, 여기는 느부갓네살이 있네. 제9년 10월 그달 10일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것을 향해 진을 치고 그들이 그것을 치려고 사방으로 요새들을 쌓음에 그 도시가 시드기야 왕의 제11년까지 포위되었으며 4월 9일에 그 도시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백성을 위한 빵이 없더라. 그 도시가 이제 함락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군사가 밤에 두 성벽 사이에 있던 성문 길, 곧 왕의 동산 옆에 있는 길을 따라 도망을 했고, 여기 있는 모든 군사는 유다 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 도시를 쳤으므로 왕이 평야를 향한 길로 도망을 간 거예요. 밤에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왕을 쫓아가 여리고 평야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그의 온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니라. 이제 왕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들이 왕을 잡아 리블라에 있던 바빌론 왕에게로 데리고 올라가며 그들이 그를 심판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어요. 또 어떻게 했냐. 시드기야의 눈을 다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노쪽새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어날 그런 일을 이 행동, 설교를 통해 그대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을 뺐으니까 앞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시드기야 위에 치고 그를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 바빌론으로 데려간다. 그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그곳을 보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두 눈을 다 뺐으니까 목숨은 지금 살아남아있지만 그렇죠. 그곳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물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느부갓네살과 바빌론의 군대가 와서 이 모든 걸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을 완전한 패망으로 집어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냐? 불순종하기 때문에, 반역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거짓 대언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평안이 없는데도 계속 평안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쫓아가다가 백성이 멸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될 때 16절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모세의 신명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천년 동안이나 이야기했거든요. 천년. 천년을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가서야 알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에서 28절에는 백성이 살아남은 백성 뭐 포로로 끌려간 그런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백성이 공포 가운데 살 것을 또 역시 액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사람의 아들아 떨면서 내 빵을 먹고 벌벌 떨며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셔라. 그렇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에게 액션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빵 먹거나 그냥 물을 마시지 말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바빌론 침략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그 예루살렘 백성 또 유다의 백성이 공포 가운데서 지낼 수밖에 없다. 또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도 빵을 먹고 물을 마셔도 공포 가운데 마실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액션 설교를 통해서 밝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주 곧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근심하면서 자기들의 빵을 먹고 놀라며 자기들의 물을 마시리니 이것은 그녀의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그 안에 모든 것이 그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땅을 갈고 그 다음에 일곱째 해에는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 땅이 안식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490년 동안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땅이 백성이 포로 생활 가 있는 동안 피폐하게 황폐하게 남아있으면서 자기의 안식을 누리도록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이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28절에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로 확실한 이야기다. 그 당시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22절에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에게 있는 그 속담, 속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 대언자들이 전달해준 속담이 뭐냐. 날들이 연기되고 모든 환상 계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뭐 예레미야 대언자가 뭐 이야기하고 에스겔이 뭐 이야기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날들을 연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본 그런 환상 계시가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와 같은 속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23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속담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날들이 먼 게 아니라 가까웠고 모든 환상 계시의 결과 그 환상계시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결과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금방 이루어질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 내가 할 말, 내가 이르는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다시는 그것이 연기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환상계시는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그가 멀리 있는 때, 앞으로 멀리 있는 때에 대해서 대언하는 거지 지금 앞으로 뭐 몇 년 있다 일어날 그런 일들 대언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말들 중에서 하나도 다시는 연기되지 아니하며 내가 이른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 이게 정말 얼마나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냥 계속 하실까. 그렇죠. 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속을 썩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생각해보고 또 저희 자신을 생각해보고 우리 사랑 침례교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상태가 좀 어떨 건가. 문제가 뭐예요? 거짓 대언자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전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김철홍 교수님의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그렇죠? 이런 내용의 그 설교를 아침에 좀 들었어요. 너무 그 내용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오직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어야만 구원받는다. 근데 그 의는 우리 행위로 그 의를 구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건 어떻게 사람이 그걸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행위가 거기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그럴듯하다. 우리 김철원 교수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를 결코 우리가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불완전한 사람이죠. 나는 그래도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근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유다 땅에 살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들이 지금은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 성공회 수장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거길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이런 예를 우리 유열심 목사님 이제 하나 적어놨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막 전쟁이 벌어져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시점에 군목이 이제 새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이 이제 새로 오니까 막 진짜 엄청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병사들이 아주 심각하게 군목에게 이제 물었다는 겁니다. 지옥이 정말로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목이 왔으니까 한번 좀 확실하게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군목이 웃으면서 나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지옥이 없다면 목사님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일에 지옥이 진짜 있다고 하면 목사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나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예화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잘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요새 이제 다음 주,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책들도 읽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읽어요. 정말 가서 보면, 뭐라 그럴까, 사람을 이렇게 두려움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엄청난 공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린 뭐만 믿어야 되냐? 여기 기록된 것만 믿으시면 돼요. 여기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요한계시록 이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고, 여러분 그런 일은 요한계시록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올바른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 13장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문제다. 지금 에스겔 대언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가서 보면 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가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목숨을 내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목숨이 이게 뺏기는 이와 같은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가서는 유다이 포로 생활 가기 전에는 그냥 와서 누구나 다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거짓말로 대언한 그런 대언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여자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17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자 대언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이제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남자 대언자들이 헛것을 보고 그 다음에 거짓 점괘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네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들이 헛것을 본다는 거예요. 헛것. 여러분 헛개비를 본다는 거예요. 그 거짓 점괘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적이 없다고 예레미야 23장 21절 22절이 이야기를 해요. 부르신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에게 와서는 내가 대언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아무것도 보지 못한 태 자기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대언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영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상상하는 대로 가서 백성에게 이야기하면서 말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10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벽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벽이 이렇게 허물어지게 됐어요. 그 벽이 허물어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지금처럼 얘기하면 세멘트를 갖다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너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회반죽을 쌓아갖고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이제 벽이 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회반죽으로 막는데 문제가 뭐냐? 회반죽을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세멘트하고 모래하고 몇 대 몇으로 잘 섞어갖고 그렇죠? 이게 붙어서 강력하게 그 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회반죽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벽이 깨끗한 것 같아요. 잘 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어떤 회반죽을 발랐냐? 제대로 섞지 않은 비율대로 제대로 배합을 하지 않은 이와 같은 회반죽을 갖다 발라놓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거예요. 회반죽을 발랐으니까 벽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비를 보내시고 하니까 그 회반죽이 무너져 내리고 결국은 벽이 무너져 내린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진짜 대언자가 있고 가짜 대언자가 있는데 진짜 대언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진짜 대언자고 가짜 대언자는 백성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가짜 대언자다. 여기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죠. 백성이 들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 백성이 듣기 싫어해도 전달을 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 목사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백성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죠? 복 받는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전달을 하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가서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성경 전체를 살펴봐라. 어디에서 구원하시냐? 죄와 사망과 지옥, 불 속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지. 뭐, 재정적인 어려움, 무슨 건강의 어려움.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100% 개런티하고 약속하신 것은 죄와 사망과 지옥 불 속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다 잘 살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모든 병에서 다 해방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것만 주장을 해서 사람을 모으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이 멸망을 한다. 9절에 내 손이 헛된 것을 보고 거짓을 점치는 대언자들 위해 이 말이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의 집회 중에 그들이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 집의 기록 문서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리니 내가 주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라. 완전히 다 소멸이 돼서 거짓 대언자들은 호적등본에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판을 하시겠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전달하려고 하면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르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건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예요. 교회가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국가가 망하는 시점에 가면은 그들과 함께 웃고 울어야 되고, 심지어 국가가 망하는 것을 예언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심각한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나 아니면 에스겔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는데도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 목사님이든 누가 하고 같이 교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건데, 이런 부르심이 없이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말을 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전달하게 된다. 이런 일은 교만한 일이고 건방진 일이다. 에스겔 당시나 예레미야 당시에 얼마나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특징이 뭐예요?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일이 그때도 발생하고 지금도 발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던 그런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거나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잘 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니냐?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는 교회가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몇 안 되는 이런 일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의 특징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뭐 인기가 있다 아니면 뭐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그와 같은 증거가 아니라고 한 사실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좁은 길로 걸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17에서 이제 23절에는 여자 거짓 대언자들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와 같이 내 백성의 딸들, 그 자기 마음에서 나온 대로 대언하는 자들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대언을 해라.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가지고 이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느냐? 가서 보니까 겨드랑이에 베개를 꿰어매고 또 수건을 만들고, 그러니까 베개하고 지금 수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부적이란 말이에요. 부적. 그렇죠?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마귀들을 섬기면서 부족들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고는 그 바빌론 사람들이 행하는 것 같은 마술을 지금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면서 뭐 베개도 갖고 오고 뭐 수건도 씌워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자, 이 대원자들이. 그렇죠? 자, 이 여자 마술사다. 이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 19절에. 너희가 몇 움큼 보리와 몇 조각 빵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더럽게 만들고 너희의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 죽어서는 안 될 혼들은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혼들은 살려두려 한다. 그렇죠? 죽어서는 안 될 그런 혼들은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서는 안 될 혼들은 살려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양식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거짓말로 대언을 해서 그나마 사람 몇 명이라도 데려다가 그 목회를 하거나 뭘 해갖고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 죽어야 될 것과 같은 사람들. 그렇죠? 예, 죽어서는 안 될 사람, 살아서는 안 될,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살려두고, 그 반대로, 예,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은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유다 멸망 당시에 그 유다의 상태와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저와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요새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광화문 집회 이런 거 이제 하는 거, 애국 운동 이런 거 다 좋은데, 참, 뭐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뭐 방언이 뭐 쌀라쌀라 해야 된다 그러고, 방언 쇼를 하고, 뭐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이 목사가 해서는 안 될 그런 발언들을 예, 그 신성모독 이후에도 또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그런 글을 좀 썼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다. 근데 이거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착각할까 봐 내가 정말 마음이 안타깝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유다 패망 당시에 그 유다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패망하려고 겨우 지금 하나님이 잡아주고 있는데 이 상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이 정말 성경적인 기독교를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독교, 이런 기독교가 파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싸구려 허접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4장에는 이런 사람들, 특히 이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거짓 경건의 모습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라고 하면 대언자 에스겔이 나가고 입을 열라고 하면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해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이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좀 준 게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14장에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이제 앉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냐.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지금 너한테 와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너에게 보여주마.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헌금 드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세로 나오냐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지금 가서 보니까 우상들을 새겨뒀고 그 다음에 얼굴 앞에 뭘 또 줘야지 불법의 걸림돌 이게 불법이 있어갖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그러고서 나한테 와서 나한테 묻는다고 하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무언가를 대답할 수 있겠느냐.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5절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다. 우상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대신 무언가 섬기는 그런 대상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특별 언약을 맺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다른 신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도 그대로 쥐겠다, 움켜쥐겠다. 그들의 마음 상태 그대로 나는 속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존재니까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왔으니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들을 움켜줘서 그래서 이들을 포로로 내어주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려야 한다. 겉으로 예배드린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23절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짓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NO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네 가지 심판을 보낸다.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네 가지 심판을 보낸다. 이렇게 심판을 보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이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50명부터 시작해갖고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그럼 이 소돔성을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가지 심판을 보낸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소망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NO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NO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7장 16절 11장 14절 14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아니면 유다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고 다른 사람은 구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의롭다고 한 사람이 나타난다 해도 이 예루살렘은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아예 노하고 이 거짓 소망을 잘라버리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다 의인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노아, 욥기 1장 1절 8절, 그다음 가서 보면 욥이 나오고 다니엘서 6장 4절 5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의인이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인,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간구해도 자기 혼만 구출하고 나머지 아들, 딸도 구출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시험을 견디며 신실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시험을 견뎠어요? 홍수를 견뎠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빠지는 것 같은 시련을 견뎠어요. 욥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재물과 아들, 딸들 다 잃고 그리고 심지어 몸에 심한 종기가 나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인내하며 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자기 가족을 구원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을 구원했어요. 또 욥이 자기 친구들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냐. 그들의 의와 믿음이 자기는 구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이제 18장에 가서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책임지는 거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죄를 지는 거고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아들은 아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아버지가 아들 대신 뭐 엄마가 딸 대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구원받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 이겁니다. 단 하나의 예외.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예수님은 어때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우리 때문에 그분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외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가서 보면 첫 번째 심판은 기근이다. 15절에서 16절에 두 번째 심판은 악한 들짐승이다. 세 번째 심판은 17에서 18절에 칼이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에 네 번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심판. 자,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네 가지 혹독한 심판과 칼과 기근과 해로운 짐승과 역병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을 때에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 다른 사람의 의의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각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또 22절에서 23절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 안에는 남은 자가 남아있어 그들이 이제 나오는데 곧 그들의 아들, 딸들이다. 그들의 아들, 딸들. 아들, 딸들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 그들이 너에게 나와오리니 너희가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들을 보며 또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온 재앙 곧 내가 그곳에 가져온 모든 것에 대하여 위로를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70년 포로생활 끝나고 이 아들, 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또 하나님이 이 역경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그들의 길들과 그들의 행위들을 볼 때 그들이 너희를 위로하리니 내가 그 안에 행한 모든 일을 까닭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너희가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까닭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심판이. 참 하나님이 멋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사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한 1, 2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것을 접목을 좀 시켜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국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한번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이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악한 상황에 빠졌어요. 여기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러면 교회와 목사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와 같은 기독교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지난 71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그런 번영과 부 이런 것 가운데 결국은 스스로 지금 멸망하는 그런 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런데도 백성이 알지 못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다 용인을 했어요. 아이, 그거 뭐 좀 살려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71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 사람들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전체 대한민국을 멸망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좌익 목사들이 있으니 이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좌익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좌익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좌익은 유물론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종북 좌익, 우리 한국의 좌익은 거기가 종북 좌익인데 그건 뭐예요? 유물론을 추구하는 거예요.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러게 이게 종북 좌파인데 교회 안에 심지어 목사들이 종북 좌파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7절에 거기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영, 부귀, 뭐 여러 가지, 뭐 세계 10위 경제국이다, 뭐다, 이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독교를 이 땅에 확립을 할 때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악한 체제가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남한 땅에 올바른 기독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올바른 성경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기독교, 이 기독교를 이 땅에 확립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악한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